본문은 아테네를 떠나서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한 85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도보로 다 이동을 했으니까 시간이 걸렸겠죠.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본 것은 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다 땅으로 그리고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고린도에서 복음이 전해진 이야기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바울이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도자의 낙심과 두려움에 빠진 상황에서 이 복음을 계속해서 확장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바울이 갔던 도시 아테네, 아덴은 지성의 중심이라고 말한다면 고대 도시 중에 고린도는 성적인 부도덕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오죽하면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 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코린티아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매춘을 하다 또는 부도덕,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하다 이런 말을 의미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우리 그 저쪽 걸로 할까요? 평양 사람 같아. 그러면 그 평양 사람이 가지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부도덕한 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랑과 미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이 도시에 있었고 이 신전에는 한 천여 명 정도의 신전 창기들, 신전 매춘부들이죠. 있어서 그들이 신전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굉장히 성적으로 난잡한 제사죠. 그리고 실제로 밤에는 또 몸을 파는 이런 일들이 고린도에서는 성행을 했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현대 올림픽과 같은 경기가 이스미안 게임이라고 하는 올림픽 체전 같은 그런 게 2년마다 한 번씩 포세이돈. 포세이돈이 어떤 신이죠? 바다의 신이잖아요. 포세이돈을 기리기 위해서 2년마다 이스미안이라고 하는 경기를 거기서는 뭐 달리기 경주도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경주하는 비유를 할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얘기인 거죠. 경주, 레이싱 그런 게 있고 또 레슬링이 있었고 원반과 창던지기, 복싱 이런 경기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다 벌거벗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로마 사람들도 굉장히 부끄러워할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고대 고린도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그 문화적으로 퍼져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도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하면서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 사회적인 영향들이죠, 사실은.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3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를 방문해서 한 3개월 정도 지내게 되는데 그때 로마서를 써요. 근데 로마서를 쓸 때도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은 동성애 문제를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여자처럼 하는 것, 여자가 남자처럼 하는 것, 서로가 부릴 듯 정욕이 끓는 것, 이런 문제들을 다룰 때 고린도라는 상황 속에서 그가 보고 있는 것들을 그가 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고린도는 주전 146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죠. 저항하다가. 그리고 나중에 줄리어스 시저가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7년, 주후 27년에는 아가야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북쪽은 마게도니아고 요 남쪽 반도 남쪽에는 지금 그리스죠. 여기는 아가야라고 하는 속주로 이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아가야의 수도가 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항구가 가까운 도시였고 항구 도시죠. 항구 도시이고 또 무역로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못 살기가 어려운 도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러니까 돈이 주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돈이 주어진다는 거는 죄를 질수 있는 자유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런 것이 고린도의 상황이었다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신들이 있는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한 1년 6개월 정도, 아까 읽으신 대로 1년 6개월 정도를, 그러니까 바울은 그 전에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에서 어느 도시에도 이렇게 장기간 머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바울이 이때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수리아의 안디옥을 출발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 1년 반 됐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1년 이상 됐고 1년 반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육로로 해서 자기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를 지나서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하면서 계속해서 서쪽으로 왔죠. 그리고 지금의 튀르키예 서부에 있는 아시아라고 하는 속주, 거기에 에베소가 수도였죠. 그러니까 이제 튀르키예 제일 서쪽이에요.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지역으로 나를 가라고 인도하시는 건가를 하면서 가는데 결국은 무시아는 항구죠. 그 비두니아로 향하고자 하는데 그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사인이 있는데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밤에. 그러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마게도냐는 바다 건너 유럽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항구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사인이구나 하는 걸 인정하고 이제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죠. 마게도냐에서 첫 번째로 갔던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거기서 매를 흠씬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나서 물론 뭐 열매들도 있었어요. 루디아도 열매고 간수의 집안도 열매고. 그렇지만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니죠. 여러분 얼마나 요즘에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 매우 쳐라, 심히 쳐라. 그러다가 맞아서 죽기도 하고. 정말 그러면 왜 연속극 옛날에 보면은 이제 맞고 돌아오면 이제 흠씬할 때 죽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은 데살로니카로 가게 되죠. 거기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난리를 부리는 바람에 결국에는 급히 베레아로 피신을 합니다. 베레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도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카에서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또 난리를 부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은 아테네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멀리 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실라와 디모데와 헤어지게 되죠. 왜요? 실라와 디모데는 이 어린 교회들, 이제 복음을 들은 지 몇 주일밖에 안 된 교회들, 이들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양육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이렇게 아덴으로 와서 그 조롱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변증적인 설교를 하죠. 근데 열매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 오늘 1절, 18장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게 이제 지금까지 얘기를 잠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반이 지났어요. 이런 걸어다니는 여행이에요. 무슨 뭐 미국 대륙을 자동차 타고 뭐 횡단한 이런 거 아니고요. 걸어다니는 거예요. 요즘처럼 좋은 호텔이나 숙소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어요. 이렇게 1년 반이 지났어요. 육체적으로 학대를 받았죠. 데살로니카 베레아에서는 거부를 당했죠. 계속 난리들을 부리니까. 아테네에서는 무관심과 조롱에 시달렸죠.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고린도에 바울이 왔을 때 고린도의 심정은 대단히 낙심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짐작해요. 게다가 바울이 동역자인, 사랑하는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와 떨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행을 같이 간다는 거하고 혼자 가는 거하고 아주 다르죠. 아니 뭐 혼자 가는 게 좋아서 뭐 좋은 자기 원하는 맛집 가서 먹고 뭐 좋은 데 가서 자고 이런 거 말고 혼자서 이런 일들을 다 겪어내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낙심천만했겠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나중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씁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너희 가운데 내가 도착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러니까 바울의 심정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낙심의 상황에 있는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이었을까요? 동역자였습니다. 2절을 보시면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본도는 어딘가 하면 튀르키예 북부, 중앙 북부에 있는 로마의 속주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죠.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러니까 이 사람 아굴라는 누군가 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부인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여인인데 브리스길라의 고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걸로 보면 브리스길라는 아마 유대인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이게 무슨 사건인가 하면 주후 AD 49년에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클라우디오스 황제가.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길따름이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이거를 못 보는, 이거 율법을 무시하는 거야 하고 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죠. 유대교 안에서. 유대교 안에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게 로마의 사회 문제까지 됐어요. 그러자 클라우디오스 황제가 49년에 유대인 다 나가. 로마에서 추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본도 출신이지만 아굴라는 로마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고 이때 추방을 당한 것이죠.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그러니까 로마에서 온 거예요. 이탈리아, 로마에서 새로 온지라 막 그들이 도착했어요. 근데 바울도 그때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비슷한 시기에 도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로마에는 이미 바울이 그쪽 거기 가기 전에 복음이 전파되어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때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하셨을 때 그때 로마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고린도에 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상당히 훈련된 사역자로서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들이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나중에 보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을 또 가르치거든요. 바울이 대략 50년, 주후 50년 2월이나 3월쯤에 고린도에 도착했다고 슈나벨이라고 하는 학자는 보는데, 이것도 조금은 중요해요. 아굴라 부부는 아마 요거보다 조금 일찍 온 것 같아요. 49년도에 추방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굴라 부부가 이미 와 있었는데 바울은 아주 혼자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커요. 아마 수행하는 사람도 있긴 했을 거예요. 새로운 신자들이. 그러나 정말 바울이 기댈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실라와 디모데는 떨어져 있었죠. 이런 상태에서 외로움과 낙심 가운데에서 고린도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준비시키셔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3절을 보시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생업이 뭐예요? 바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텐트메이커. 텐트를 만드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도 텐트메이커였어요. 생업이 같은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가 아니라 같이 살면서 일을 했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직업이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게 그들의 삶의 소명이에요? 그들은 같이 살면서 같이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때 고린도 교회로부터, 그러니까 고린도에 막 믿게 된 사람들이 제가 사역을 후원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는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재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일을 해야만 했죠. 평일에는 일을 했고 6일 동안,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같이 일을 하면서 경제적인 면에서도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9절에서 이런 말을 써요. 고린도 교회에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고린도 교회에서는 왠지 바울이 여기서는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이 이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받질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외로움과 낙심과 싸워야 했던 당신의 종 바울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심으로써 위로하셨습니다. 생각이 나요. 그 데이빗 조나단 에드워즈의 전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노샘턴에서 목회를 하면서 너무 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설교를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교인들은 조나단 에드워즈를 쫓아내려고 했죠. 조나단 에드워즈를 대적하고 비방했죠. 그 속에서 외로웠습니다. 그때 자기하고는 나이 차이가 한 20살 가까이 나는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병이 들어서 그를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목사관에 집에 와서 이제 있다가 죽게 되죠. 데이빗 브레이너드를 만났을 때 조나단 에드워즈는 친구를 만났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외로움이 해소되는 친구를 만났다고 느꼈습니다. 그 글귀가 생각이 나요. 이 부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언급할 게 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신약성경에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여러 번 언급이 되는데 사도행전 18장 2절 지금 우리가 본 말씀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제외하면 항상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상상만 하세요. 아마 브리스길라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했거나 영향력이 있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튼 낙심에 처한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5절을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실라와 디모데, 그렇게 바라고 기다리던 실라와 디모데가 왔어요. 왔는데 어떤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밝히 증거하게 됐어요. 힘있게. 자, 실라와 디모데가 온 것과 제외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이 베레아를 떠날 때 베레아에 처음에 남겨졌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로 가면서 자기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죠. 실라와 디모데 빨리 좀 보내달라고.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 혼자서도 잘해. 그런 사람 없어요. 혼자서 하면 안 돼요. 혼자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도 예를 들어서 목사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당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리더십 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 하면 다 망해요. 혼자 하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튼 그렇게 해서 부탁까지 했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안 나오지만 아테네에서 잠시 합류합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근데 바울은 또 보내요. 디모데를 데살로니카로 보냈고 이거는 나중에 데살로니카전서에 나오는 말이니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실라는 빌립보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하죠. 그래서 그들은 각각 디모데는 데살로니카에서 왔고 실라 사람 인명 지명이 많습니다. 실라는 어디서 왔어요? 빌립보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만납니다. 이 장면이에요. 5절에. 근데 이미 외로움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던 바울은 이들과의 다시 재회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이 표현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디모데가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그동안 저는 아주 잘 지냈어요. 뭐 좋은 데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데살로니카에 보낸 목적이 있잖아요. 디모데를. 데살로니카 교회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쓰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그때 들은 요만큼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열매를 맺어서 그들이 잘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땠겠습니까? 기분이 뭐 날아가죠. 이거보다 더 즐거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데살로니카 전서를 쓴 거예요. 뭐라고 썼는지 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씁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서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은 지금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근데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 나 살겠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다 감사할 수가 없어. 너무 기뻐서 견딜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다시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된 것은 이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실라가 빌립보에서 올 때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멘 하셔야죠.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의 사역에 정말 빌립보가 부유한 곳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처럼 그들은 이 바울의 사역에 정말 열심히 참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빌립보서를 쓸 때 시간이 한 10년 이상 흘렀을 때 흐른 다음에 빌립보서를 쓰는데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마게도냐가 어디예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마게도냐에 있는 도시들이죠.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특별하게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돌아온 실라가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후원금을 가지고 왔을 때 말씀에 붙잡혔다 하는 표현은 영적으로도 해석하는 것 맞아요. 근데 이 말은 사실은 아주 구체적으로는 바울이 더 이상 텐트 메이킹을 하지 않아도 됐다. 일주일 내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러와 함께 돈을 벌어야 했어요. 살아야 되니까,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 이 후원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낙심하고 있는 전도자 바울에게 새로운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나 교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사랑의 후원금을 통해서 복음의 사역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낙심한 전도자를 위로하셨습니다. 복음의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낙심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쉬지 않고 전도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 5절 하반절을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대적하고 비방했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대적한다는 얘기는 딱 얼굴을 맞대고 레이저를 쏘고 인상을 쓰는 겁니다. 하지 마! 만만치 않은 일이죠. 비방하는 건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중상모략을 하고 욕을 하고 뒷담화를 하는 것입니다. 없는 일이죠.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 회당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그리고는 옷을 털면서 말하죠. 이 옷을 턴다는 이 6절에 바울이 옷을 털면서 말하는데 옷을 터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는 행위예요. 아이 더러워. 아이 재수없어. 근데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옷을 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에스겔의 경고를 기억나게 하는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않았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는 에스겔의 경고를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사역의 장을 회당 옆에 있는 하필이면 또 회당 옆이에요. 회당 좀 멀리 있는 데가 지금 이게 회당 선택이 있었으면 회당 멀리 갔을 것 같아요. 회당 옆에 있는 사람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집을 오픈합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서 이제 사역을 또 시작하게 되죠. 주로 헬라인들을 사역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7절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결과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회당 옆에 있었던 덕분에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그리스도가 자기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엄청난 열매가 일어난 것이죠. 아마 그리스보가 회당장으로 있을 때 바울에게 상당히 협조를 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었던 인물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서 자기가 그리스보에게 세례를 주었노라고 언급을 하죠. 회당장 그리스보의 회심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열받게 만들었죠. 열받게 만들었죠. 안 보이는 데가 아니고 바로 옆이에요. 회당장 그리스보가 저 집으로 가는 거예요.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더 위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성격상, 제가 이해하는 바, 만나보지 못했어요. 근데 바울의 성격상, 아, 여기까지구나. 또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 밤에 자기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고 있을 때 만났던 부활하신 그분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소명을 주셨던 그분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9절에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격려죠.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아니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바울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안 두려운데 주님이 놀라지 말라고 안 놀라고 있는데요. 두려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계속 말하라고. 그러면서 어떤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바울아. 상황이 점점 더 나빠져도 저들이 점점 더 거칠어져도 복음을 계속 선포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널 못 이겨. 왜? 내가 너와 함께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마지막에 나와요.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지금까지도 많았는데요? 아니, 엄청 많아. 주님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주님이 주셨을 때 바울은 아니 뭐 주님의 백성이 많으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전도할 필요가 없겠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바울은 그렇게 해서 1년 반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도, 전도자를 사로잡은 두려움도 복음의 장애가 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에는 갈리오라고 하는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 부임한 게 51년, 주후 51년 7월 1일부터 52년 6월 30일까지 1년이었어요.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근데 이 갈리오라는 총독은 그 유명한 스토아 철학자이고 네로 황제의 네로 황제의 선생이었는데 이 갈리오의 동생이 세네카라는 사람이에요. 철학사에 나오는 사람이죠. 그래서 황제의 신임을 얻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형제니까. 근데 갈리오가 오자 아가야 총독으로 왔는데 유대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새 총독이 자기네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총독 앞에 이제 법정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3절부터는 16절까지는 법정 장면을 보여주는데 고소 내용이 13절에 나오죠. 이 사람이 바울이죠.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근데 여기서 율법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율법이기보다는 로마법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갈리오가 이 소송을 각하해버려요. 야, 니네 법에 관한 문제고 니네 주장에 관한 문제고 니네 유대인 안에서 싸우는, 그냥 갈리오는 알거든요.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할 때 문제가 이런 문제였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니네 법 문제는 니네가 따져. 왜 나한테 갖고 와? 짜증을 내죠. 그리고는 각하를 해버립니다. 여기서 이런 말을 해요. 15절에 가이오가 바울에게 말할 틈도 주지 않아요.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언어는 이게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는 너희들의 그 가르침에 관한 문제죠. 가르침과 명칭과 너희 법, 모세의 법이야 이거는. 그런 거는 너희가 처리해. 나는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니야. 그리고는 갈리오가 16절에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근데 이 쫓아내니라는 이 말이 굉장히 그 뉘앙스가 이런 거예요. 아주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이씨, 바빠 죽겠는데 이것들이 그냥 짜증나게 쓸데없는 문제가 지금 나한테 와. 빨리 나가.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17절에 모든 사람이 회당장이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게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율법에서 명하는 40대에서 한 대를 가만 39대를 때린 일인지.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거기서 그냥 왜? 소스데네가 아마 이 소송권의 그 대표를 맡았는데 잘못 처리했다는 책임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소스데네가 상당히 바울에게 좀 협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서 이제 두들겨봤죠. 아마 소스데네가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언급한 고린도전서 1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과 같이 있죠. 아마 이 사람은 이때 주님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두들겨 맞고 이제 회심을 했을 수 있어요. 여튼 이 일이 지나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18절에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여러 날이라고 하는 거는 몇 주나 몇 달을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미 1년 반이 거의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 이 부임했을 때 얼마 되지 않아, 갈리오가 부임했을 때 그때 이 일이 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며칠 있다가 바울은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형제들과 작별을 구하고 고린도 인근에 이제 다 항구 도시예요. 근데 이제 갱그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죠. 배를 타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한 구절이 있는데, 바울이 18절에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 깎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아마 정확히 우리는 몰라요. 근데 아마 나시린에 서약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제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아마 갱그레아에도 교회가 세워졌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갱그레아 출신의 유명한 여자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죠? 베베, 피비. 그래서 이 베베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바울의 정말 좋은 동역자가 될 뿐 아니라 나중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을 때 로마서를 로마로 가지고 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이 베베입니다. 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동행했다는 사실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18절 중반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라고 말하죠.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까지만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그들은 남겨지게 되죠. 19절에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에베소 항구에서 수리아로 가는 배를 기다렸겠죠. 기다리면서 그는 가만히 있겠어요? 참새가 방앗간에서 쉬고 있겠어요? 먹죠. 좋아 먹죠. 참새는 아니시지만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반응이 좋아요. 여러 사람이 더 20절에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결국 이제 가이사랴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아마 이런 과정에서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왜 바울은 이렇게 반응이 좋은데도 떠났을까? 한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은 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여기에다 남겨뒀을까?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무려 3년의 시간을 보내거든요.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에베소의 사역을 준비할 의도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남겨둔 것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우린 그 정도의 짐작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바울은 왜 이런 좋은 반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아로 돌아가기를 원했을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3년이 지났어요. 수리아를 떠난 지. 2차 전도 여행의 시간이 3년이 지났어요. 3년 동안 자신의 전도 사역을 통해서 마게도니아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죠.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아가야 지역에 아덴과 고린도 지방에 세워진 신생교회들의 설립을 예루살렘과 안디옥이 당시에 두 개의 본부와 같은 역할을 하던 교회들이었습니다. 이 교회와 연결을 해주어야 할 보고하고 연결해 주어야 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교회는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보편교회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고린도 교회하고 세상에선 그러죠.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이게 터툴리안이 했단 말인가요?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어?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고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아테네의 교회와 예루살렘의 교회와 서울의 교회와 광주의 교회는 하나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니까. 세워진 것들은 교회였으니까. 바울은 먼저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는데 제가 이거 좀 설명을 하고 싶어요.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한국 가이사랴 여러분 많이 아시죠? 제도 보세요.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그랬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올라가라는 말은 유대인들한테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서울 간다고 그럴 때 서울로 나 내려갔다 올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세요? 올라간다. 이게 북쪽이라서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기 어렵네요. 하여간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사람들은 다 올라간다고 표현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뿐만 아니라 교회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그랬죠. 헬라어에는 교회가 테네클레시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예요. 정관사가 있다고요. 그 교회라고 하면 어떤 교회를 가리키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그랬죠. 예루살렘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안디옥이 북쪽이에요. 근데 내려갔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수리아의 안디옥, 자기를 파송한 교회로 가서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진행된 2차 전도 여행이 마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있어요. 고린도에서의 복음 증거와 교회 설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약함을 봅니다. 바울은 외로움과 싸워야 했고 낙심과 싸워야 했으며 두려움 속에서 이 사역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대사도인 바울이요. 그러니까 하물며 저 같은 사람이나 그냥 목사들은 얼마나 약한 존재들입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바울은 이런 약함 속에서 뭘 경험하게 되나 하면 복음을 경험해요.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그러잖아요. 내 능력이 약할 때 강함이니라.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온전해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자신 만만합니까? 여러분들은 체력이 좋습니까? 성질이 끝내줍니까? 아니면은 정신력입니까? 우리는 약하고 정상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취약하게 지으셨으니까요. 강한 척하죠, 세상에서는. 근데 약한 건 정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시련의 시기에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평범하고 평범한 것처럼 보이는 것 뒤에도 목적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보람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신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내 피지컬한 상황이나 나의 또 정신적인 상황이나 나의 주변의 상황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기가 막히게 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이고 불가능할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세요. 당신의 일을. 복음은 우리의 고질적인 약점인 낙심과 두려움을 뚫고 전진합니다.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의 삶에서 역사하심을 보지 못한다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포기해야 되겠구나 하는 순간은 오지 않아요. 우리의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불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겁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조짐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붙잡히도록, 사랑하는 가족들이 붙잡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열매가 미미하다고, 우리의 사역이 헛되다고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목사들, 선교사들. 그래서 포기했으면 다 간뒀어야죠. 바울도. 두 번째, 동역자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형제가 있다는 것, 친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 혼자 못합니다. 교회로 들어오세요. 교회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터넷에서 뭐 좋은 설교를 듣고 뭐 좋은 강의를 듣고 성령 열심히 보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망가지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형제와 교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쌓은 신학 지식은 여러분을 망가뜨립니다. 그런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이죠. 차이가 한 게 없잖아요. 또 실라와 디모데와 재회하게 하심으로써 바울의 영혼을 소성케 해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졌고,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사랑의 후원금이 전달됐을 때 바울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어떻게 적용하려고 하나 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로 적용하려고 해요. 제가 누군가에게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누군가에게,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제가 누군가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될 수 있고, 실라와 디모데가 될 수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될 수 있고, 빌립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저는 특별한 적용을 하나 추가적으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낼게요. 1분만 하고. 바울은 대적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을 마주해야 했어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저도 이런 일들을 다 겪어봤습니다. 엄청나게 겪어봤습니다. 설교하는 거 쉽지 않죠.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떠나려고 그랬습니다. 아마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라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다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기도가 절로 나오죠.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은 나중에 에베소에서 소심한 성격을 가졌던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보내면서 염려했습니다. 디모데는 소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알거든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센 사람들인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전서 16장 10절에 이렇게 써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이게 그냥 목사한테 잘해 그런 얘기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에서 연약한 지체를 부르셔서 목사와 선교사로 또는 장로로 세우십니다. 센 사람들이 목사와 장로와 선교사가 되면 망합니다. 센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당해보셨나요? 연약한 지체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세우세요. 그럼 제발 유대인들처럼 하지 마세요. 이게 유대인처럼 되는 게 어려울 것 같죠? 쉬워요. 은혜 못 받으면 그렇게 돼요. 은혜 못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굴라 브리스길라처럼, 실라 디모데처럼 그런 존재가 되십시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 같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진실한 믿음의 태도, 빌립보 교회가 보여준 후원금을 통해서 보여준 사랑, 일생 동안 그런 역할을 하는 인간으로 살자. 그런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합시다.